오늘 본문을 보면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교회를 섬길 때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예수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In Christ, 이것은 바울의 애용구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또 25절에서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디컨이 됩니다.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는 꼭 집사님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둘로서라고 하죠. 바울은 늘 서신마다 제일 앞에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둘로서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디아코노스, 일꾼이나 둘로서 종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의 집에 종살이하면 노예가 되면 엄청 고난을 겪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을 때도 이와 같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 고난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멜 깁슨의 영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순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보셨을 것인데요. 그 영화가 상영될 때에 유대인 단체들이 많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통해서 비유대인,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영화 시사회에서 유대인 기자가 깁슨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당신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믿습니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깁슨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제가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몫을 박았고 또 거기에 우리도 한 몫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성경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예수님의 순환을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비참했는가, 그 고난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를 맞지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지요.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고난보다는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그 고통이 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면은 오늘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으로써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고난이 있는데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지고 가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이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슴은 지금도 아프고 애리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남은 고난을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에 한가하다가 목숨을 잃은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독일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독일 교회가 너무나 값싼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값싼 복음이란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뭐 노력을 해서 무슨 공로를 세워서 선한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게 하셔서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냥 얻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의 생을 사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죽음 얼마나 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값없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또 과거의 교회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았지만은 이 복음을 위해 듣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고난을 짊어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내려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과거의 역사 안의 교회들처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교 재정 후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주어진 고난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순교와 또 과거 교회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당대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감수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9년 동안 그 시베리아 추운 그 가운데서 유배 생활하고 나서 죄악을 그리고 학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단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적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방랑하면서 신곡이라고 하는 참 불의의 명작을 그가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헨델의 메시아도 마찬가지죠. 호화로운 아주 작곡실에서 아주 풍성한 가운데서 그 글을 쓴 것, 곡을 쓴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영혼을 뒤흔드는 그 명곡을 작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문학 작품도 고난을 겪은 그 작가들이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런 작품을 썼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얼마나 더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고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여러분, 이 바울은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 박해 속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수하겠다. 이것이 바로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권면하면서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인들을 성숙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고난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다시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고난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 왜 가는가? 아마도 교회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왜 드리는가?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한다. 왜 공부하는가? 아마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하는가? 아마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 글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그 근본적인 것을 잘 모르고 하는, 그저 해야 되니까 하는 모양이다. 그런 그 모습을 꼬집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상실한 채 그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행위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습관적이거나 아니면 체면치레로 그저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 봉사를 하고 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교회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직분을 받아서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야망이나 어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26절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 27절에 가서 보면은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교회 사역은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인데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느냐? 누구를 전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야기죠.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 문장이 보면은 중요한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전파하다, 또 구원하다, 그리고 가르치다. 이런 세 단어가,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동사는 행위 아닙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누구를 전파해야 됩니까?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권면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다시 보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그냥 친교하고 우리가 모여서 대화 나누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서로서로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맹목적으로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3년, 특히 공생애 사시면서 그 예수님의 3년을 딱 세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리칭, 두 번째는 힐링, 세 번째는 티칭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봉사하고 서로 구제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와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어떤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지쳐요. 포기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내 힘만 가지고 내 지혜만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참 괴롭고 쓸쓸하고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처럼 이것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그런 극복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에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 가운데서 첫 번째와 마지막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헬라어 문법이나 그 헬라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처음에 그 말을 하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그 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한 카테고리예요. 이렇게 천국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천국의 보상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상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보상을 우리가 따놓은 당상인데, 믿음으로 천국을 얻게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좀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어려움 없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자체도 힘들 때가 있지만은 또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교인은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까지는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해요. 믿는 척 하기는 하지만은 핍박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이제는 믿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고난이 있건 핍박이 있든 간에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독교가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더 고귀한 인품으로, 인격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난도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